김수희 강의 두 번째 시간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동영상을 녹화되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강의 질문 안 받고요. 끝나고 질문 받는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미술 강의 들으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억 한번 더듬어 보죠. 인생이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맨 첫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 출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망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레위가 그 하나님의 성막을 옹위하고 그 다음에 열두 지파가 부름받아 각각 위치를 잡고 여기서 군진을 삼아 있는 자고 있죠.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느낌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출정한다 라는 게 맨 앞에서 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쵸? 군대 출정식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했으면 사실 성경이 어떻게 이어져야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군대가 출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한국가를 세워나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하는 부분이 그거죠. 아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 위대한 군대가 출정을 했는데 왜 40년이라는 실패의 기간이 생겼나 라는 그 이 실패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오늘 하는 두 번째 파트 위대한 군대 몰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른받아서 출발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몰락했는가가 두 번째 파트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몰락한 사람들, 이 몰락한 사람들이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다시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다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는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엔딩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완전히 들어가는 이야기로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요단강 동편을 점령한 이야기가 메인 이슈가 되고요. 오늘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왜 망했나, 이거니까. 사람이 왜 안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근데 그것이 자기 함정에서 벗어난 이유들이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설교로 많이 소화되셨으니까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메인으로 될 텐데 맨 처음에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 천만에 욕망의 동기부여에서 매출하기 사건 나오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건 상식의 문제에서 모세의 결혼 문제가 나오고요. 그쵸? 세 번째가 제일 유명하죠. 환경 이슈에서 열두정탐꾼 글씨는 그냥 제 자기만족으로 쓰는 거예요. 안 읽으셔도 돼요. 열두정탐꾼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얘기를 먼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해보죠. 설교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동영상 녹화된 거다 보니까 하겠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죠. 뭐 첫 번째 얘기는 뭐 그닥 뭐 얼마 설득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입장을 한번 느껴봐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 조금 오래 다니다 보면 무조건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그 사람이 심정을 좀 느껴보자는 거지. 여러분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이 넘었죠. 오는 내내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처음에는 굶어 죽을 상황에서 만나가 내렸으면 되게 감사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1년이 지나가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금 다른 걸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 입장을 좀 이해해 보세요. 그 원푸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어요? 내가 한 가지 음식만 이 한 가지 식재료만 가지고 양배추면 양배추, 감자면 감자라는 하나의 식재료만 가지고 1년 동안 볶아도 먹어보고 삶아도 먹어보고 구워도 먹어보고 쪄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근데 뭐도 없어요. 양념도 없다. 그렇죠? 거기서 뭐 양념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현갈 야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 식재료만 가지고 1년을 먹었다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쳐다보기도 싫은 감정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입장에서는 되게 개념없이 고기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너무 지겹게 먹어서 어느 날 한 명이 어떻게 한 거야? 야, 나 이거 더 이상 못 먹겠다. 내가 굶어 지금 못 먹겠다. 옆에 있던 애도 나도 이건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고기를 좀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되게 초라한 표현들을 하죠. 여기서 뭐냐면 만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단지 고기가 아니라 생선 먹었던 거, 부추 먹었던 거, 오이 먹었던 거, 참외 먹었던 거, 파, 마늘. 파, 마늘이 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간이 안 된 음식들을 주로 먹다 보니까 양념해서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음식만 오래 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음식이 너무 지겨워서 야, 난 양념 좀 해먹고 싶어, 난 고기도 좀 먹고 싶어, 생선 좀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 두 번째 사건을 보죠. 이건 설교 시간이 길겠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모세의 결혼 이슈였죠. 모세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랑 하려고 그래요? 구스 여자랑 하려고 했습니다. 구스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는 흑인이죠. 굉장히 신기하죠. 광야인데 어디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미리암이 반대하죠. 왜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아니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시내산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딱 출정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에 그 지도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순신 장군처럼 막 난 갑옷을 벗지 않았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난 잠잘 때도 칼을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막 이런 느낌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뭔가 이 민족의 절대절명의 사건을 한두 달 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라고 하면 조금 더 이것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 시기에 결혼을 결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측면.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도 결혼을 하면 어디랑 결혼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아마도 레위 혹은 그래도 이스라엘 집과랑 결혼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민족 공동체적 개념이 되게 강한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는데 하여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민족 공동체적 상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히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모세의 통치에. 모세는 이 사람들이랑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그쵸? 모세는 초기 40년은 이집트 왕실에서 살았고 후기 40년은 타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게 특별히 뭐예요? 같이 노예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 사람들한테요, 보편 경험, 우리가 함께 노예 생활을 고통받았던 보편 경험이 얼마나 끈끈한 연대감이 됩니까? 근데 그 연대감이 누구에게는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모세와 이 대중들이 일체감을 느끼기 어려운 지점이죠. 게다가 왕실에서 살았었고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저 사람이 이걸 알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가 한 번도 대한민국에 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주 귀족적인 삶만 살다가 그 다음에 타국 생활하다가 우리나라 지도자가 됐어. 그러면 항상 문제가 뭐예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형편과 아픔을 알까? 그러니까 이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누구랑 결혼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하면 그래도 저를 우리 중에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타국인이랑 결혼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독특한 선택이라는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지금 국가중대사에 대한 문제예요? 가정사에 대한 문제예요? 결혼은 가정사에 대한 문제죠.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 누나죠. 누나가 동생의 결혼을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결혼을 하는 걸 반대한다고 문둥병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세 번째, 환경적인 이슈에서도 마찬가지죠. 환경적인 이슈.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음 없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는 우리처럼 세계를 다 동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동영상이 있기 전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진 정도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기 전에는 다른 나라에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림 정도 있었던 거, 아니면 구슬 정도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게다가 종살이만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는요,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사진을 본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자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그냥 들은 거죠. 모세 이야기 그냥 들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로 가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뭘 상상할까요? 당연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어있는 땅이라고 상상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살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몰아낼 수 있는 원주민 정도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옛날에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할 때 거기에 기회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회 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비어있는 농토가 있다는 게 기회 땅의 의미였잖아요. 그리고 실제 아메리카에 물론 원주민들이 계셨지만 굉장히 많은 비어있는 땅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거기 가면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 도착만 하면 이집트에서 나가기가 어려운 거지, 광야를 관통하기가 어려운 거지, 거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우린 그곳에서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뭐가 있어요? 도착하면 거기 거주민이 있는데 어떤 거주민이에요? 완벽하게 문명을 갖고 있는 거주민이 있습니다. 성이 있어요. 전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키가 크고 장대해요. 그쵸?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요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난민이에요. 기본적인 형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고 북쪽에 서라고 하길래 북쪽에 서고 남쪽에 서라고 남쪽에 섰지만 남쪽에 뭐가 벗었어요? 군복 입고 무기 들고 섰습니까? 아니죠. 자기 애들 손잡고 자기가 자는 천막 등이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그러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만 명의 난민들이 전투력이 얼마나 있나요? 그렇게 없죠. 이런 사람들이 쭉 왔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성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성이라는 것 자체는요. 공성전을 하는 것 자체가, 공성전이라는 전투 자체가 병력이 4,500 이상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상대가 더 위리한 입장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쪽에 병력이 4,500 이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성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죠. 사다리도 많아야 되고 탑차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밀고 뭔가 돌 던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성이 있고 전차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울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감정. 내가 거기 가면 편안하게 삶의 기회를 얻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고 포기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나는 거.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맨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실패의 역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어라는 결론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거야. 왜 고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왜 믿음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결론으로 가버리는데 그냥 결론으로 달려가 버리면 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 입장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맨 먼저 뭐예요? 그들의 입장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사람들 상황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본적인 욕망이 억압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져 있었어요. 1년 동안 똑같은 걸 먹었단 말이에요. 양념도 없이. 그러니까 좀 다른 걸 먹고 싶었어요. 이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쵸? 두 번째는 뭡니까? 이들 가운데 미래함이죠. 이들 가운데 적어는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다라는 비상적인 행동을 모세가 했어요. 지도자면 좀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지도자면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누나로서의 권위, 상식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갖고 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이 그것보다는 좀 더 순적하게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려워져도 정도껏 어려워져야죠. 이 정도 어려움은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이잖아요. 우리는 무기도 하나 없고 군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저기엔 성이 있고 전차가 있고 거대한 군인들이 있다? 이렇게 진짜 덩치 큰 군인들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근데 뭐예요? 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사실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맨 처음 보세요. 욕망의 태도.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됐으니까 반대 입장을 얘기해봅시다. 하나님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내가 이제까지 참외와 오이 같은 거 못 먹었는데 참외 오이 같은 거 먹고 싶어요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우리 언제서야 이걸 먹니? 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를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모세님, 저희가 너무 원푸드 하나만 먹는데 힘듭니다. 만나를 좀 양념을 해서 내리시든가 아니면 만나 말고 좀 다른 걸 내리시든가 아니면 중간에 참외밭을 하나 만나게 하시면 저희가 좀 산란할 텐데 이렇게 모세한테 제시해봤는데 모세가 야, 이거 얼마나 더 가면 된다고 야, 1년을 참았는데 몇 달을 못 견디냐 좀 참아 그럼 참으면 되는 거고 그래? 어차피 애초에 나중에 주셨잖아.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일단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욕망을 느낀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쵸? 이게 하나만 먹기 지겹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더 나가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는 이것들을 다 먹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때가 더 좋았다까지 가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하고 울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 욕망에 되게 집중하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람의 문제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가 제일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되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고기를 못 먹고 있는 지금 나는 되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욕망이 그의 기준이 된 거죠. 고기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우습죠. 욕망을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뭐 집이면 어때요? 자동차면 어때요? 직장이면 어떻습니까? 인기 있는 건 또 어때요? 연애는 어때요? 일종의 욕망이죠.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욕망, 그렇죠? 내가 차를 갖고 싶어, 집을 갖고 싶어, 돈을 갖고 싶어. 이 욕망이 성취되고 있으면 난 성공한 거고, 이 욕망이 성취되지고 있지 못하면 난 실패한 거야. 내가 사랑받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내가 연애적 관계, 가족적 관계에 들어가 있으면 난 성공한 거고,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난 실패한 거야. 아, 나 뭔가 보란듯이 해내고 싶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내가 해내고 있으면 성공한 거고 해내고 있지 못하면 실패한 거고. 인간의 욕망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생존의 욕망. 아까 얘기했던 식욕, 성욕, 기본적인 욕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욕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관계에 들어가는 욕망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다고 했어요? 사회적 욕망이 있다고 했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은 세 가지 기본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기본 욕망 중에 무슨 욕망이건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욕망. 이 사람들한테는 고기였을 뿐이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 그의 기준이 되어서 이 욕망이 성취되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이 욕망이 성취되고 있지 못한 난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가 갈라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갈라지죠. 왜요? 이 사람한테 새로운 기준이 생겼잖아. 욕망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틀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욕망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이 성취되고 있으면 좋은 것이고 성취되지 못하면 나쁜 것이라는 구조가 짜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팀워킹에서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뭔가 명령하셔도 내 욕망이 성취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 뭔가 명령하지 않고 계셔도 내 욕망이 성취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는 거가 되니까.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미리암이 모세에게 차하면서 야 모세야 네가 결혼하는 게 난 좀 불안하다. 내가 누나로서 얘기하는데 이 시기에 결혼해야겠니? 또 꼭 다른 나라 여자랑 결혼해야겠니? 뭐 국제결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꼭 그래야겠니? 미리암이 얘기해보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그걸 듣고 누나 내가 물론 이 시기에 결혼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굉장히 응답받은 부분이고 이것이 나에게 일을 해가는데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 난 이렇게 할게. 그래 뭐 내 생각은 아니지만 네가 그렇다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리암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만 하나님께 맞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설교했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만 하나님과 만나는가? 다른 표현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만난다. 다른 표현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어떻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고 얘기해버리죠. 그렇죠? 그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자기 상식이었어요. 자기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틀어진다고 했죠. 이건 설교 시간이 길게 했으니까 좀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건 시키지 않건 이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이미 자기 상식으로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지 하지 않아야 될지.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데 군대가 자기 상식으로 판단하는 건 위에서 명령이 안 내려왔는데 아 이건 싸우면 안 돼. 이건 큰일 나. 판단이 끝났어요. 아 이건 싸워야지. 여기서 도망가면 어떡해. 판단이 끝났어요. 뭐에 따라? 자기 상식에 따라. 진리에 따라가 아니라. 그럼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세 번째가 환경의 동기부여죠. 그렇죠? 이 말도 맞아요. 이 말도 맞죠? 지금 성이 있고 군대가 있고 전체 부대가 있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요? 라고 하면 이 말이 되게 맞아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전차 부대 중에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는 당시 어디였어요? 이집트였죠. 이집트 전차 부대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다 수장됐죠. 누가?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력한 도시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집트가 갖고 있죠.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강력한 성벽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이집트가 갖고 있어요. 지금 뭘 깨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권력을 깨고 열 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갈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더 큰 적들도 멸망시키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보고 보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제된 상태로 뭔가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성이 너무 세고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전차 부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저요에는 뭐가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자기 군대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게 우리가 무슨 군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우 몰려온 이스라엘 난민들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한 군대도 깨고 우리를 여기에 인도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배제된 상태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대적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죠. 셋 다 뭐가 틀어지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세 가지 다 핵심적으로는 뭐가 틀어지냐면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명령을 받아 협력하여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게 이스라엘 1장, 민수기 1장부터 11장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셋 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까? 어휴, 그게 나한테 불편하면 안 할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아, 그건 내 상식이 안 맞는데? 그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어휴, 그걸 어떻게 했건 힘들 것 같아서 못하겠어. 이러죠. 그럼 이 군대가 싸울 수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다음에 이끄셔놓고는 열두 정탐꾼 보내서 한번, 어휴, 무서워요. 라고 물었다고 니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와서 다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되게 너무 냉정하고 너무 잔인하죠. 너무 한순간에 너무 많은 걸 판단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군대라고 부른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군대로서 움직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 너희들은 지금 나의 군대로서 될 수가 없구나.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훈련받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위대한 군대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왜 싸워보지도 못하고 침몰합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 세 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침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자기 상식에 따라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세 번째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 위대한 군대도 초라하게 몰락합니다. 참. 상대방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안 지키기 때문에? 중앙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해요. 아침 묵상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죠?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했고요. 왜 위대한 교회가 초라하게 몰락합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올 때? 세속주의가 들어올 때. 세속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대상을 생각할 때죠. 하나님은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내놔야 되는 존재를 생각할 때요. 기준이 뭐예요? 내 욕망의 성취가 내 기준이에요. 내가 뭔가 갖고 싶으면 그걸 줘야 되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쁜 가정 꾸리고 싶으면 하나님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의 기준이 하나님 그걸 해줘야 되는 존재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군대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 군대지. 내가 중앙에 있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욕망을 성취시키느라.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올 때. 두 번째, 교회 안에 상식이 진리화될 때. 그냥 아주머니들이, 아저씨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상식을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성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걸 갖고 사람들에게 설파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 슬리퍼 끌고 들어오면 되게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식 분이기 때문에 빳빳한 천원짜리를 드리더라도 빳빳한 걸 드려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물론 자기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고백을 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진리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자기 기준이 뭐가 자기 상식이 뭐가 될 때 진리화 될 때 외부적으로는 환경에서 평가할 때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 맞습니다. 신의 산 앞에서는 주의 은혜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막상 일산의 현장에 딱 가서 부딪혀야 되는 시점에 딱 왔는데 이걸 어떻게 부딪혀요? 라고 해버릴 때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 못해요.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깨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나는 쭉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냥 벌판을 해놓으면 내가 거기서 나는 사는 줄 알았지. 내가 세상과 싸우는지 몰랐어요.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세속주의 욕망의 사고방식, 상식의 진리와 환경에 대한 압박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가 뭘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교회됨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정신은 뭐예요?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핵심 정신.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싸운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1세대가 끝난 거예요. 1세대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정보를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워서 세상을 바꾼다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예수 믿는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내가 내 자신과 내 삶과 내 세상을 바꿔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괜찮아요. 기독교 교리는 그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그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소화하기를 어떤 식으로 소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먹고 싶은 걸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상식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좋게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잘못이라는 기준이 뭐냐?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 제대로 싸우지 않으셨다가 됩니다. 여기서 민수기의 도전은 여기 있습니다. 시내산의 비전을, 레위기의 비전을 받은 다음에, 레위기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신 것을 다시 가르치려고 하시죠. 너희들이 왜 의미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이 형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로 돌아가시려고 하신 다음에 맨 처음 얘기한 게 뭐였냐면 15장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조상이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시작합니다. 15장의 내용부터 성경을 보시면 스토리상 중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레위기를 민수기를 읽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장르가 계속 바뀐다고 했어요.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사람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장르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딴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우리 모입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장르가 바뀌지만 주제는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쵸?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들이 열두 정탐꾼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광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15장이 기록돼요. 근데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시작해요. 무슨 뜻이에요? 15장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율법을 새롭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받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거든.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용 하나님께 향기롭게 헌물을 드리고자 할 때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 네가 받은 것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가르치시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로서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든 회개한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악에 대해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악조차도 회개로서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것은 뭐에 대한 투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망각과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변질되지 않게,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감사가 네 안에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 걸 얘기하죠. 안식일이야말로 무슨 고백입니까? 이 창조의 세계, 이 모든 걸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렇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합니까? 옷단 위에 술을 달아놔서 그 술을 볼 때만 항상 기억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또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것과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 여기 이중성을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확실히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현재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요, 내가 너희들 광야 가서 다 죽어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지금 죽이지.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신 건 교도소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광야에 되돌아가서 마침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치?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이건 오늘 설교에서 또 얘기하기가 참 불편하네요. 그치? 설교랑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강의를 나중에 이렇게 내가 흥이 좀 안 나. 설교를 좀 참조를 하시고요. 길게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간단히 그래도 강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고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라가 모세에게 물러나라고 하죠. 그렇죠? 이미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뭘 했어요?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공약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지도자의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약을 모세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고라는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이죠. 고라는 또 상식적이에요. 네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라고 얘기하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된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의 반증이죠. 네, 하나님께서 고라가 틀렸다라고 굉장히 선명하게 선언하시죠.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향로에도 불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느 쪽 편에 서 계신지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렇죠? 일단 고라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모세가 맞고 고라가 틀리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16장 이후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와있는 부분이 이 사건의 맨 엔딩이 뭐로 나와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라 사건까지 해서 아까 욕망과 상식과 환경에 대한 동기부여와 또 고라가 얘기하는 이건 설교를 들으세요. 자기방어적 논리, 자기기반적 논리로 해서 빠져있는 자기중심적인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시고 그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이들이 실패했지만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싹이 납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스토리상. 그렇죠? 지팡이는 뭡니까? 죽은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로 지팡이 만들지 않아요? 죽은 나무예요. 지팡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요? 다시 살구나무, 열매가 내쳐진 게 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이중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되게 심각해. 메말라 있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 여전히 금송아지 신앙이야. 여전히 하나님한테 잘할 테니까 날 축복해주세요. 라는 생각이야. 하나님의 바른 기준과 진리를 내가 세상에 구현하겠습니다가 아니야. 너희들은 마른 나뭇가지야. 근데 너희들 가운데 뭘 하겠다 내가? 싹이 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 이 메시지가 뭐예요? 아까 15장이랑 연결되죠. 너희가 지금 광야로 가는 게 뭐가 아니다? 죽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레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맨 바깥쪽에 이스라엘 지파가 쓰고 안쪽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중간 레윈들이 있습니다. 레윈은 뭐예요? 레윈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상징하죠. 레윈이 다시 세워진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죠. 그쵸? 물론 레위인들이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아론에게 대들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의 역할, 의미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레위인이 레위인으로 다시 한번 부른받는, 레위인이 내쳐지지 않고 레위인으로 다시 한번 부른받는가?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선언이 담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에서 했던 메시지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해서 그 남은 재로 이렇게 물을 만드는데 그 물이 정결의 물로 쓰여지는 그 정결의 물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예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시체를 만진 자, 뭘 만진 자, 뭘 만진 자, 성경에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는 여전히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결 예식을 얘기하는 거. 너희가 더러워졌으나 그럼 더러워졌다는 의미가 되게 좋은 의미라고 그랬죠. 더러워졌다는 게 뭐예요? 나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내 피부가 바뀐 게 아니야. 내 오장육부가 바뀐 게 아니야. 나란 사람은 전혀 안 바뀌었어. 근데 내 위에 뭐가 묻은 거야. 이게 더러워짐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 위에 뭐가 더 쓰여진 게 있어. 그러니까 더 쓰여지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 건 어떻게 돼요? 씻으면 되죠. 그렇죠? 정결은 그래서 너는 실제가 붕괴된 게 아니라 위에 뭐가 더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해져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맨 마지막에 레위인에게 정결의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이 고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던 사람들에게 변질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백성이고 너희가 깨끗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씻으면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엔딩은 여기까지 아벤 쌍난지팡에서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뭐에 대한 거예요?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치? 오케이? 보십시다. 전체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민수기 구조는 간단해요. 위대한 군대가 출정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꼬꾸라졌어요. 하지만 이 군대는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냅니다. 이 민수기는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1세대 이스라엘, 광야의 몰라, 2세대 이스라엘의 승리.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럼 꼬꾸라졌냐? 왜 꼬꾸라졌어요?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환경에 압도되어서 내가 뭔가 잘못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합리화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꼬꾸라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왜 꼬꾸라져서 끝나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도약이 이루어져 버려요? 여기 논리적 도약이잖아요. 왜 실패한 자들이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 가운데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쵸? 쌍난지팡이의 소망처럼, 다시 레위인을 부르시는 것처럼, 다시 이들 가운데 정결의 예식을 행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 땅에 들어가면을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꼬꾸라져도 다시 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 있었는지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40년 이후가 딱 나옵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은 얘기 안 해요. 그럼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소망의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셨겠죠. 여전히 문제들이 또 있긴 하지만 변화시키신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적용을 해보죠. 적용만 마무리하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소명을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받는 소명의 삶을 시작했는데도 왜 우리 인생은 자주 꼬꾸라지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해내서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라는 자기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평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나를 바꾸어 갈 것인가. 그냥 고민 앞에 서는 것. 나 이런 모습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이런 것을 바꾸어가는 것을 바꾸어 갈 것인가를 결단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다시 하나님의 군대를 설 수 있는 지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로 많이 했던 부분이라 설교를 들으시면 좀 보충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런 맥락을 갖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